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일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탱크와 부대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다시 건너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더 이상 노르스트림2도 없다며 우리는 그것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2는 독일과 러시아 간 발트해를 통해 연결된 약 1200km의 해저가스관으로 지난해 9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고 러시아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준비가 돼 있고 모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숄츠 총리는 러시아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관련해 일정 정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는 아마도 그들이 스스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열린 푸에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합동훈련 종료 뒤 벨라루스에서 자국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합동훈련은 오는 10일 시작돼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앞서 옌스 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3일 벨라루스로 이동한 러시아군의 중대한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병력 파병이며 약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방국들은 러시아 벨라루스 간 합동훈련을 비판하면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국경을 마주한 벨라루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행동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자신은 나토의 확장 중단을 골자로 한 안보 요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과 러시아와 중국이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제재의 효용성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2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부과한 유엔의 일부 제재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오직 유엔 안보리 제재만이 합법적이라며 그런 제재들은 국제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폴리안스키 차석 대사는 그러나 일방적 제재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더해야 하고 국가의 주권에 간섭하는 행위라며 시리아, 벨라루스,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아프가니스탄, 버마와 말리 등에 대한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는 중대한 우려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사는 이 같은 조치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들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마치 마약과 같이 의존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 대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은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이 스스로 취한 국경 봉쇄 조치라며 국제 제재가 원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선수 3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현재 격리 조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의료 전문가 패널 책임자인 브라이언 맥클로스키 올림픽 의료국장은 다국적 많은 사람들을 격리해서 해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다만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선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면 평균 7일의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맥클로스키 국장은 지금까지 10명의 선수가 격리 조치에서 해제됐다며 격리 조치에 취해진 대다수 선수들 역시 별도의 의료 조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위의 이날 발표는 격리 시설에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불만과 더러운 방환경, 훈련 장비와 인터넷 접속의 구제에 대한 항의가 선수들과 대표단으로부터 제기된 뒤 나왔습니다. 조직위는 격리 조치가 선수들에게 경기 불참 가능성 등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비난받아야 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과거 우호국이었던 알바니아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식 대응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이사국들의 협력과 단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비난받아야 할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유린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등 다른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책임을 미국에 돌린 중국 외교관리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들, 북한으로부터 기인한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의 책임을 지우고자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임져야 할 유일한 대상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ook, if you want to assign responsibility for the DPRK's provocations, for potential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ve seen emanate from the DPRK.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앞서 미국이 새 돌파구를 찾기 원한다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은 물론 더 매력적이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have made very clear that we wish to engage in dialogue.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과 대화와 외교로 관여하고 싶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혔으며 오직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또 궁극적 도구도 외교라며 진지한 정책 검토 끝에 나온 바이든 정부의 전략은 이전 정부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Policy review that determined that through diplomacy and dialogue, it is our hope that there can be incremental progress. Incremental progress towards the complete
특히 정책 검토 결과 밝힌 것은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인 진전을 내길 기대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양에서 그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파트너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북한에서 실질적인 관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본,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유럽 등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는 유엔의 최근 분석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외부의 지원과 원조 가능성에 대해 당장 제공할 평가는 없다며 특정 보고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북한의 활동과 행동은 오랫동안 미국의 심각한 우려 대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ny assessments to offer from here in terms of outside support or assistance that North Korea may be receiving. What I can say generally without
그러면서 2014년 북한의 소니 영화사 공격을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인권 기록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등 북한에 관한 다른 심각한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로이터통신 등이 입수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이 2020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최소 세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모두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는 한 회원국의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안보리 규탄 성명과 대북인권 결의안에 거듭 불참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 관계에 큰 투자를 해왔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도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Since the start of this administration, we have been investing heavily in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ound the globe, and of course that includes in the Indo-Pacific.
이어 인도 태평양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과도 여러 공통의 도전과 기회를 직면하고 있는데 그중 더욱 긴급한 도전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웬디 셔먼 부장관과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상대들과 협의했으며 블링컨 장관도 이날 저녁 호주로 떠나 쿼드 회담과 양자 회담을 통해 일본 측과 협의하고 하와이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선적인 현안은 미사일 발사들과 같은 북한의 최근 도발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자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맹,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일본, 한국과 이 도전에 맞서 가장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자 협력도 중요하지만 미한일 삼각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역내 미국인들과 파병된 미군에 잠재적으로 제기하는 위협뿐 아니라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에 제기하는 위협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미한일 그리고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핵심 의제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를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번 호놀룰루 회담에서 대북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도주의 부문에 대한 제재 면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제재를 효과적인 대북 억제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제재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7일 제재와 인도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테러 조직,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위협 세력 등과 함께 북한 정권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They have slowed the development of certain capabilities of the DPRK's unlawful WMD.
제재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특정 역량 개발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이어 제재는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서툴게도 사용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제재 전체를 규탄하려는 게 아니라 제재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가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이날 회의 주제를 반박하듯 우리는 제재가 효과적이고 표적화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확실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 안에서 모든 걸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인도적 구호품의 전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이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절차 등에서 주도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제재 면제 조치가 북한에도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In certain cases, humanitarian exemptions can strengthen sanctions by ensuring their
경우에 따라 인도주의 제재 면제는 북한의 경제적 비용을 더 효과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제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우리는 대북 제재 위원회를 비롯해 예멘, 소말리아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자초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2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대북제재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품을 보내는 데 있어 첫 번째 걸림돌은 국제사회 제재가 아닌 북한의 자체적인 국경 봉쇄라는 사실이란 말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Specifically on DPRK, this council heard from OCHA.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1718 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 처리를 계속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이 구축되도록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며 취약한 북한인들의 필요를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자국민의 안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의도적으로 제재 회피 활동을 무시하거나 우리 모두가 집행하기로 한 조치 등 약속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제재 수단의 효용성과 안보리 자체의 업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member states willfully ignore sanctions, ignore sanctions evasion activity.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개별 유엔 회원국과 그 밖의 다자 기구들이 중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부분에 독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적 도덕적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2월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의 주도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재 대상국들의 인도주의와 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북 제재 등에 대한 완화를 추진해온 러시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날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안보리가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안보리가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제재 완화 제안은 지지를 받을 만하다는 주장입니다. 폴리안스키 차석 대사는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게 가해진 서방국들의 독자 제재도 겨냥하면서 서방국들의 2차 제재는 평양 주변에 독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다른 나라들이 협력하기를 꺼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은 심지어 국제사회가 제약을 가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과 러시아인, 러시아 회사를 독자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러시아인과 러시아 회사를 제외한 북한 국적자 5명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했지만 이 같은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구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후 북한에 심각한 인도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내 식량 부족과 의료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북한 정권을 인도주의적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등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반입품의 허용 여부를 심사해 제재 면제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진 대사가 언급한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은 유엔 아동기금과 국경 없는 의사회 등의 이미 반입 허가가 떨어진 품목들로 단지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내 운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도 북한이 사례별 인도주의 제재 면제 조치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Moreover, the Security Council has instituted standing humanitarian exemptions in the Somalia and Afghanistan.
디칼로 사무차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총괄하는 대북제재위원회가 2017년 이후 100건의 요청 중 85건을 승인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물류 문제를 고려해 승인 시한에 대한 연장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각 인도주의 단체들의 신청에 대한 검토 시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면제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옛 북한 우호국인 알바니아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식 대응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들의 협력과 단합이 여전히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알바니아는 7일 먼저 유엔 안보리 전체가 대북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는 안보리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긴급회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비호의 논평 요청에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협력과 단합이 여전히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아 대표부는 비확산 체제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는 영내 안보, 이웃 국가와 그 국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분명하게 정의되고 확인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결하고 공개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영내의 모든 관련국들이 부정적인 행동의 순환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비공개 회의를 4일 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알바니아 등 다른 이사국들과 함께 안보리 차원의 규탄 성명을 추진했지만 상임 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미국 등 9개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의 계속된 침묵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이날 VOA에 국제사회의 대북 억제 노력을 지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안보리 공식 대응 무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캐나다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지역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올 들어 첫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이딴 미사일 도발 속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아 북한이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일에서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과거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회의에 불참하면서 아무런 메시지도 발신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것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끌어올린 상황이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후속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됐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난 1월에만 7차례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집중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국면 진입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 말 전원회의 그리고 1월 달에 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대미 전략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차례나 집중적인 무력시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까지는 나설 필요가 없고요. 향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그때 김 위원장이 나설 가능성이 있지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면 모라토리엄과 관련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발언이 들어갔어야 했을 것이라며 아직은 협상 여지를 갖고 가야 할 필요성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최고인민회의가 예산과 인사 등 대내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대내 메시지 중심의 시정연설을 할 수도 있지만 내정 측면에서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불참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번째 생일인 오는 16일 광명성절, 또는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큰 열병식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북한이 지난 4일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고려해 통상 3월에 실시하는 미한연합훈련의 저만 시기까지 단기적으로 도발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월 말까지 열심히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막 치고 달렸던 태양이 올림픽 기간이 들어서면서 그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아마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자제해달라는 중국 측과의 협력의 차원에서의 배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생각해보면 이것은 3월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1월 말까지 해야 할 핵과 미사일의 기술 과실을 다 끝내놓겠다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보였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은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로켓을 실어 발사한 광명성 4호 기념일을 맞아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정복 의지를 강조한 선전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7일 광명성 4호 발사 6주년을 맞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의 소감들을 전했습니다. 윤순영 부원은 우주정복을 위한 길은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것이며 그 길에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주체 조선의 신화는 끊임없이 창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철 국장은 인공지구위성의 설계로부터 제작과 조립, 발사에 이르는 모든 것을 100% 국산화한 것이야말로 강국건설에서 이룩된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대외선전 매체 내나라도 7일 북한에서 위성 개발은 이미 1980년대에 시작돼 우주정복에서의 성과는 인민경제 발전을 추동하고 있고 과학과 교육, 보건 등 사회, 문화의 여러 분야에 널리 도입되고 있다며 평화적 이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워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군 정찰위성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북한의 다음 도발이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매체들의 선전 기사들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잠시 멈춘 듯한 모습을 보이며 향후 가능한 도발 카드를 은근히 내보이는 압박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북한이 김 위원장 집권 첫 해인 2012년 첫 위성 발사를 시작하면서 이후 우주 개발 성과를 김 위원장이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가장 성공한 분야가 바로 우주 분야, 그 다음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주 발사와 관련된 것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죠. 10주년을 축하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성과로서도 의미가 있는 거고.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ICBM 발사로 곧바로 가기보다는 그 직전 단계에서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1월 달에 북한이 쭉 해온 미사일 도발의 패턴을 보면 점차적으로 올려갔죠. 화성 12형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정찰위성을 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장거리 로켓을 더군다나 4월 15일을 겨냥해서 뭐 그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긴장을 높여가고 미국을 압박하는 그러면서 ICBM에 대한 기술을 다시 시험해보겠다 하면은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겠죠.
북한이 6년 전 서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광명성 호를 이용해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곧바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중국은 당시엔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에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부시 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은 최근 기고문에서 특사 임명이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효과적인 대북 압박 수단일 뿐 아니라 도덕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산하 정책연구소의 린지 로이드 인간자유 이니셔티브 담당 국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4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유능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가 2017년 1월 20일 물러난 이래 이 자리가 계속 비어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가 잠시 고조됐지만 미국 정상 외교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열외로 취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미 의회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며 북한인권특사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서명한 이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북한인권특사 자리를 만든 것은 북한인권 문제를 격상시키고 이 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핵심 인권을 증진하는 노력을 조율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자들과 관여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며 유엔의 권고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의지를 무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핵심 지렛대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김씨 정권의 아킬레스건, 즉 치명적인 약점이며 북한의 최악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은 북한의 지도자와 정부를 부끄럽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1월에 7번의 미사일 실험에 나서면서 미국 정부도 도전적인 김씨 정권에 어떻게 대응할지 숙고하는 가운데 인권이라는 핵심 지렛대를 무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인권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다루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무력을 과시하고 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더욱 무기고의 모든 가능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국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책일 뿐 아니라 도덕적인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잔인한 독재 정권의 멍에 아래 고통받고 있다며 미국은 그들과 결연히 함께하고 그들이 당하는 학대를 폭로하며 그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릴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속히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고 상원도 속히 인준해야 한다고 로이드 국장은 말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증진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4일 VOA를 통해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6월 7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특사를 반드시 임명할 것이라며 인사 검증 과정이 예정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조속히 특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해 말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고 미국 의회도 이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이달 초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과 연이어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께 실시한 노블 퓨전 훈련이 끝났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 해병원정대와 상륙준비단이 함께 작전을 수행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해군과 해병대, 공군 원정대가 필리핀 내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와 함께 실시한 노블 퓨전 훈련이 이날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as the last day of exercise Noble Fusion, a joint and combined naval expeditionary exercise combining multiple elements.
커비 대변인은 인도태평양에서 미 해병 원정대와 상륙 준비단 등 두 개 팀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블 퓨전 훈련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오키나와 근처와 미야코 해협, 루손 해협 등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블 퓨전을 주도한 미 해병대 제3원정여단은 이번 훈련이 미 해군과 해병대가 전방에 배치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해 합동군 및 동맹국과 함께 여러 요소를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해상 거부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일러 비엠스 미 해병대 제3원정여단 공보참모는 7일 노블 퓨전 훈련이 해상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인 적에 대한 억지에 도움이 되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이 훈련은 주요 해상 지형을 장악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파트너와 동맹군에 유리하도록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블 퓨전은 항공모함 타격단, 기타 합동군 요소와 동맹이 함께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이보다 앞서 주일 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키네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주일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와 일본 자위대 본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스미스 기지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연례 양자 훈련이 미일간 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기관과의 조율과 전투준비태세, 양국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n finally, yesterday marked the beginning of exercise Keen Edge 22 with members of the Japan Joint Staff, U.S. Forces Japan, and U.S. Indo-Pacific Command. This
annual bilateral exercise. 또한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 지난 2일부터 미국과 일본, 호주 공군이 참여한 가운데 콤노스 연합 공중 훈련에 돌입하는 등 미국은 최근 6해 공군 3군에 걸쳐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7일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이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며 파이 투나잇, 즉 당장 오늘 밤이라도 쌓을 수 있는 동맹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한연합훈련이 4월로 미뤄졌다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군사 준비태세가 국방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연합군사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보정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53차 미한안보협의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동맹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과 훈련 이벤트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훈련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시기는 이러한 요소를 염두에 두고 양국 간 합의로 결정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7일 미한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연기론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한 VOE의 서면 질의에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는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시행에 대해 코로나 상황과 국내 일정, 미 증원 인원 전개 일정 등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워싱턴 정치권 일각에서는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조치를 새 국방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데 워싱턴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스테이시 패티존 국방프로그램 국장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국방 예산의 괌을 비롯한 역내 핵심 미사일 방어 역량 확충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는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패티존 국장은 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2023 회기연도 국방 예산 전망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망 확충 노력을 가속화하는 예산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부위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체계를 우선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늘리기보다 괌에 있는 기존 미사일 방어 기지에 배치된 수동적인 다층 방어의 강력한 체계를 구현하고 미군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일부 확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CSIS의 토드 해리슨 국방 예산 분석 국장은 괌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배분은 중국의 공격성에 대한 방어라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 are specific things I grant you like you know, building up capabilities on Guam that are specific, you know.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괌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추가 예산 지원은 긍정적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괌 미사일 방어망 강화와 같은 특정 부분을 제외하곤 국방 예산을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군의 역량 대부분은 심지어 미군 기지조차도 전 세계적으로 시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국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발표된 2022 회기연도 국방예산에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대 계획인 태평양 억지 계획이 포함된 건 국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가 관과 같은 지역에 큰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토머스 스포 헤리티지 재단 국방센터 국장은 국방부 내에는 괌이나 팔라우 같은 곳에 대한 투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다며 미군은 이런 지역에서 훈련이나 장비에만 돈을 쓰며 해당 전투사령관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립서비스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re is no constituency in the Pentagon for pouring concrete in Guam or Palau or things like that. The services.
이런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선 북한이 지난 한 달에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는 미 영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버츠 의원은 지난달 26일 VOA에 괌을 비롯한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도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해 괌 방어체계 가동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전혜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만강을 세 번 건넜고 몽골 사막을 지나 꽁꽁 언 발로 한국 땅을 밟았던 전혜정 씨.
이제는 참다라는 그거고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북한에서는 이제 남조선이다 하게 되면 진짜 막 그 형도 무섭고 식구들도 다 막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고향에 갈 수 없고 부모 형제 만날 수 없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살았다는 거하고 같이 두 가지로. 그래서 막 소리가 이제 진정하고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소리 내서 그냥 그 비행기 창문으로 그렇게 막 다 울었어요.
긴 시간 꿈을 꾸며 가려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일은 다른 얘기였습니다. 전혜정 씨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미용사로 일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용사 경력을 쌓고 있는 혜정 씨는 한국에서 이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그 학원을 다녔죠. 미용사 라이센스 따야 되니까. 미용사 자격증이 없으면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다녔죠. 학원을 다니고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부딪혔어요. 근데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미용사 자격증 취득 학원에 등록한 혜정 씨. 워낙 손에 익은 일이니 새롭게 배워야 할 기술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덕에 취업의 기회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예, 20년 남아 했으니까 저는 미용사 라이센스 시험 한번 보고 학원이 6개월 과정인데 시험 그 6개월 다 안 되고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남자 코트 수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안 고치고 그냥 취직해 버렸어요. 학원 끝나기 전에. 왜냐면 그 학원 선생님이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학원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그때 국가시험 그것만 보고 온 다음에 자기 그 제자 지역이니까 그 학원을 나온 제자가 하는 미용실에 바로 그날로 취직해줘가지고 그날로 면접 갔다가 그날부터 일하라 그래서 그날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학원 끝나기 전에 학원이 한 달 끝나기 전에 저는 취직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했던 기술은 써먹을 수 있었지만 달라진 환경은 혜정 씨가 극복해야 할 과제.
제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외래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영어 외래어. 그런 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스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선생님들이 뭘 준비하라고 뭘 가져오라 그러면 그게 이제 외래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니까 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준비하면 예를 들면 뭐 너도 1번, 2번, 3번, 1번하고 5번, 3번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숫자로 알아먹게 말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뭐 무슨 외래어를 쓸 때가 있어. 기기 같은 거 뭐 이런 미용 제품에 대해서. 네. 그러면 내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3번만 갖고 가면 되지만 1, 2, 3, 4, 5, 6, 10번까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네, 저는 눈치로 잘하느라고 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선생님이 기가 먹었다 뭐 이렇게 다 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 당했어요, 그때. 그래서 한국에서도 참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울면서 그때 다시 가려고 그랬어요. 북한으로는 못 가지만 중국으로라도 다시 가려고 그랬었어요.
배우기만 하는 일이면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지만 직원들에게서 받는 시선은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거기다 탈북 여정의 흔적은 정착 생활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됐습니다. 심각한 동상의 후유증으로 서서 하는 일이 힘들었고 화학물이 첨가된 미용 재료들과 접촉하다 보니 손에도 종종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했던 데서는 이제 며칠 못하고 발이 너무나도 이제 발 얼었던 거 이제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안 나오곤 했어요. 발이 너무 아파서.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막 또 다른 손님이 와야 되잖아, 화장실에. 근데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 시곤했어요, 문 잠그고. 그러다 안 하니까 거기서 일 못하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미용실 갔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한 2년, 3년째인가 다른 미용실, 2년째 다른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에서 역시도
이런 상황은 혜정 씨를 독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탈북민 지원 정책에 힘입어 3년 만에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저 정부에서 뭐 탈북자 그거 탈북자 확인서 시청에 가면 탈북민이라는 그 확인서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떼다가 주면 그게 70% 나라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러나 창업을 했어도 탈북민으로서 한국 사회 미용업계 경쟁에서 살아남는 건 역시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2013년 한국에 정착한 전혜정 씨가 미국을 처음 방문한 시기는 2017년. 북한에 두고 왔던 아들을 탈출시켰고 아들이 한국 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결의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으로 유학할 기회가 있었던 건데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혜정 씨. 아들을 살피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도 혜정 씨는 다른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제가 이야기하면 엄마가 이제 전쟁 때 그 전쟁 때 엄마가 미국 사람들을 만나봤나 봐요. 동네에.
네.
엄마가 이제 17살 때인데. 그 동네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지내고 가다가 통조림하고 뭐 쿠리 뭐 이런 거랑 다 주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거를 17살 그때 그걸 먹어보고 쏘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한테 그 소리 듣고 계속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한 기대를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혜정 씨는 홀로 미국에 남았습니다.
원래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살자 이렇게 약속이 다 됐어요, 저랑.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졸업식 때 이제 가서 학교 졸업식도 참가하고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무슨 학교를 갔어요, 대학교를. 대학교를 갔는데 아마 못 안 되는가 봐, 못 따라가겠는가 봐요. 한 3개월 다녔어요, 한 학기. 그 다니고 전에 그냥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여전히 잘했어요, 아들은.
네. 그러면 아들 따라 또 한국으로 안 가시고 미국에 남아 계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좀,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도 뭐, 한국에서 뭐 많이는 안 살아봤어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꿈도 펼치고 희망도 펼치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제 북한의 모든 걸 북한을 위해서 뭔가 좀 그 뭐 북한 선교라든가 뭐 북한의 좀 이런 거는 미국이 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내 부모, 형제, 내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확률을 한 것보다는 미국이 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생각에 더해 고향에 남은 가족을 도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까지 갖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이미 정리했던 혜정 씨. 그렇게 마음 먹고 미국에서 살아갈 구상을 하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50대 탈북 여성 전혜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04년 2월 8일 일본이 중국 여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인 1894년, 일본과 청나라는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벌였고, 이는 결국 청일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 타이완 등을 넘겨받고 조선의 지배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자 호시탐탐 만주와 조선을 노리고 있던 러시아는 만주 지방과 조선에 계속 세력을 뻗치게 됩니다. 이에 불안해진 일본이 결국 1904년 2월 8일 러시아를 기습 공격해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후 1년여에 걸쳐 진행된 러일 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아시아로 나아갈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1931년 2월 8일 영화 에덴의 동쪽 그리고 이유 없는 반항의 주인공인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 딘이 미국 동부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납니다. 제임스 딘은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숙모집에 생활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제임스 딘은 캘리포니아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23살 되던 해 영화 에덴의 동쪽에 출연해 어두운 가정에서 자란 반항적인 청년 역을 연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제임스 딘은 영화 이유 없는 반항, 그리고 자이언트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타지만 1955년 9월 교통사고로 24살의 짧은 생을 마감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반항과 고독의 상징,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각각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뉴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seen American presidents come and go and come and go.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have been meeting on and off in Vienna since April.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폭이 훨씬 커집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